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은 조이장의 선교회를 섬기는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요. 2001년부터 2015년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지금 복음방송의 사랑의 증검다리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진행한 바 있어서 청취자 가운데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이 장애 선교의 대표로 장애 선교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우리 딸 조이, 지금 28살이 되었네요. 다운 신드롬 장애를 가진 예쁜 딸이고요. 저는 그 아빠입니다.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제 소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구알, 당구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십니까?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당구알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연배가 꽤 되신 분이시겠어요? 하지만 당구알 이 프로그램은 먹방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당신은 고통을 알아를 줄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시라고 이름을 친근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당구알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송 취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통을 주제로 다루는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여러 다양한 내용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나는 무관하다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죠. 고통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고통이 제일 클까요? 1번 장애인, 2번 말기 암 환자, 3번 사업 실패자, 4번 마약 중독자, 5번 가정 불화 부부.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은 다섯 가지 보기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고통이 제일 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내 고통이 제일 크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큰 고통이기 때문이죠.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깊은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거야.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유, 그런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고통의 크기는 결코 객관적인 잣대로 잴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만큼이나 고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진 유일한 얼굴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알아? 줄여서 당고알.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고유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려 합니다. 어떤 고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여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당구할 이 시간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현자들의 지혜를 듣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어쩌면 나 자신의 상처와 고통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옆에서 들려오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아파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첫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통,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고통,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끝낼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은 안 가르쳐주고 첫 시간부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라니요. 나는 그런 손님 안 받겠어요 하시고 싶죠? 사실은 제가 손님이라고 좀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은요, 사실은 불청객입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온 손님, 우리는 그 사람을 불청객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불청객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는 않죠. 대개는 짐이 됩니다. 고통 이 또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것도 예의 없이 마음의 문을 마구 두드리고 때로는 너무 오래 머물러서 우리의 숨결마저 무겁게 만드는 불청객.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식탁 위에 웃음을 멈추게 하고요. 잠들던 마음이 깨어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통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함께 살아야 할 손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불쑥 찾아와 힘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는 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도 남기고 갑니다. 고통은 참으로 불편한 손님이지만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새바람이 불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그 손님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을 함께 두드립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용서의 문, 오래 미뤄두었던 감사의 문,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사랑의 문까지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의 주제는 고통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고통을 없애는 비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고통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불청객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손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손님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불청객을 맞이한 성경의 인물을 찾는다면 단연 욥을 꼽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완벽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갔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것만도 감당하지 못한 고난일진데 자녀들이 모조리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욥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는 지경의 세상에 이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기와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이 막심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누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을 조금 받으면 욥의 고난에 곧잘 비교하죠. 글쎄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기에 그런 관점에서 고통을 살펴보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욥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욥기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또 뻔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시면서 고통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셨나요? 당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욥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욥이 쉽게 그 고통을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욥이 너무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구나. 잘 참고 복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고난을 잘 참고 이겨서 두 배, 세 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큰 만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고 그 절규 또한 그 누구보다도 처절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처음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절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여도 주여 하면서 참고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우선 절규하세요. 탄식해도 좋아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가 아닙니다.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라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난 바로 직후를 얘기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된 후에 욥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무리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동적으로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이럴 거면 우리 모친이 나를 임신하지나 말 것인지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나의 출생을 허락하시나 마시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뭐가 좋다고 그날 밤 그렇게 좋으셨단가요 하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10절에 내 못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하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임이라도 되시지 왜 그러셨던가요?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차라리 내가 낙태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욥 호로자식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저주까지 이런 탄식까지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 꽤 있으시다면 욥과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첫 반응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고통의 절규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16절에는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이 낙태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고 탄식합니다. 이런 말 할 정도라고 하면 과연 욥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는요, 고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고통 앞에 절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요, 심지어 이제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호소합니다.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고 앓는 소리가 물같이 쏟아진다고 목으로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온종일 신음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의인이 이런 몹쓸 저주를 계속하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의 절규를 보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절규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 자신의 존재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욥은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부재는 침묵이지만은요, 믿음의 절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욥의 탄식은 부정의 언어로 드러난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절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에 그분의 부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종종 신자답게 말해야 된다, 신자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고통의 언어를 검열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 항상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하나님은 자신에게 분노하고 저항하는 욥의 언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한 절규를 거짓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때로는 욥처럼 말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죠. 42장 7절에 너희는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절규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였습니다. 욥의 탄식은 신앙의 추락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인간적인 깊이를 드러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이죠. 또 우리의 탄식은 감정의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문턱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올 때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우셨나요? 성군 다윗도 아들이 죽을 병이 들자 너무 고통스러워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절규했다라고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도요, 욥기의 탄식과 거의 같은 결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절규 아닙니까? 이 절규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반항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분의 침묵 앞에 부르짖는 인간의 외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예수님마저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우러러보는 신앙의 인물, 성경 속의 믿음의 거인들 모두 절망 속에 크게 절규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지어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뱉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절규,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을 그리고 그 아픔을 밖으로 뱉으세요. 괜찮아요. 참지 마세요. 눌러놓고만 있지 마세요. 고통 속에 절규한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다만 그 절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고통이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 첫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마감하면서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고통,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밤의 끝자락, 잠 못 이루던 그 밤, 고통은 낯선 그림자로 내 삶의 방에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앉아 잠시만이면 돼요 하더니 며칠을, 몇 해를, 한 생을 내게 머물렀다. 그의 그림자가 홀연히 내 안으로 번졌다. 신음이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그러나 무거운 침묵만이 내 기도를 삼켰다. 하루가 천년 같고 밤은 더디다. 눈물은 식탁 위에 떨어져 소금이 되었고 숨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불청객을 돌려보낼 수 있음을. 그래서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절규밖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불청객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 한 가닥 밝은 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은 용서의 가닥이었고 감사의 향기, 은혜의 숨결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무너뜨리러 온 불청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러 온 손님이었단 것을. 이제 나는 그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는다. 때론 그를 기억하며 문을 연다. 그가 남기고 간 눈물 위에 새싹 같은 은혜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들려드린 시 고통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은 우리의 삶에 원치 않게 들어온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조용히 그리고 깊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통은 늘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때를 가리지 않고 준비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시가 들려준 것처럼 그 불청객이 떠나간 자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빛이 들어옵니다. 용서의 빛, 감사의 향기, 그리고 끝내는 은혜의 숨결이 스며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든 그것이 몸의 아픔이든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든 가족의 상실이든 관계의 상처이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의 무너짐이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픔을 애써 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눈물 위에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루를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낯설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 뿐입니다. 주님, 내 울음소리 들리십니까? 주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이렇게 무너진 마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의 쓰라림과 억울함, 분노와 두려움까지 그냥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이 작아도, 오늘은 기도가 흐트러져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눈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오늘도 버티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셨죠? 다음 주에도 이 시간 토요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위로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힐링 기도.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각종 고통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영어로 붙여 쓰셔서 JOYCENTER 조이센터에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상담. 여러분의 고통상담을 받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가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도 카톡 조이센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